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의하면 사실 앞뒤로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봉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만 읽고 제가 설교 중에 이 내용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맥락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라는 지명을 거론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부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다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은 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레미야가 했던 그 수많은 경고와 이 심판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증명이 되고 성취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대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언약이 깨트려져 버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후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예레미야의 경고가 맞았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 후반부 이 지점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언약 관계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 긴 역사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성전이 훼파되고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언약도 깨져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접촉 장소인 성전도 훼파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언약이 깨져버린 그것이 성취되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사실은 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글을 읽고 있었던 1차 독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다가왔을까요? 바로 그런 상황과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다시금 그들의 백성에게 갱신시키듯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내가 다시 무엇으로 묶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으로 묶겠다고, 다시금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만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말과 새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탁 나왔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전체적인 구약 가운데 나와 있는 언약들과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평 안에서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이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의 차별점을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이 새 언약에 대조되는 언약으로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뭡니까? 소위 시내산 앞에서 맺었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소위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그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이 십계명과 기타 많은 법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이 옛 언약으로 통칭되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깨트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도 이 언약은 깨트려졌고, 출애굽기 역사 안에서만 봐도 출애굽기 30장부터 32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첫 번째 받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트려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율법의 말씀이 너희들이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청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깨트려졌다. 그와 같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확장되어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 또한 이 언약의 깨트려짐과 같이 깨져버린 상황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그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본문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부르셨고 그 백성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형식이 법률적인 형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서가 뭡니까? 20세기에 이제 많은 근동학자들이라든지 이 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 고대 근동의 조약의 형식처럼 신명기의 내용의 형식이 구조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것은 언약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는 법률적 형식을 띠고 있어서 매우 강력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관계를 맺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대 근동 가운데 존재했던 조약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관계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도 형식적으로는 주종관계나 다른 관계 속에서 맺었던 모습과 유사하죠. 그러나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맺는 관계적인 계약이 아니라 사랑과 친밀함으로 맺어진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사랑과 신뢰의 친밀함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거론하실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부모 관계로, 부부 관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랑과 친밀함이 법률적 형식으로 강력히 구속화되어 있는 그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마치 자녀가 이 부모를 떠나버리듯 배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외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할 이 새 언약은 그 옛 언약과 다르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언약이 그 전의 언약과 완전히 대치되어 버리는 완전히 다른 언약인 건지 이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밑바탕과 근본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해방되어 맺은 이 시내산 언약 전에도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과 친밀한 구속적 관계로 들어가는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 거대한 언약의 맥락 아래 지금 이 새 언약이 다시금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기본적인 본질적인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는 친밀한 부모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바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 있을까요? 그 바뀌어진 내용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갱신되어서 언약이 점차 우리 가운데 더 많이 계시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신약 가운데 이 언약이 어떻게 완전히 계시되며 그것의 온전한 모습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지를 우리 이제 신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내산 언약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새겨서 주신다고 합니까? 마음에 기록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돌판은 깨질 수 있지만 이 마음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그렇게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옛 언약이 깨어져 버렸지만 이제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주어 너희 마음판에다가 새겨버리겠다. 전혀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전개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심판받아 멸망의 자리 끝자락에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자 봤지? 인과응보야, 사필귀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 법을 너희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누가 더 강력한 책임을 지며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서 엿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다 새기고 마음에서 율법이 우러나오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음에다가 새기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그 이전에 그것의 동기가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겼고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우상만 섬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켰지만 마음으로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발현됩니까? 여러분 법을 지켰다는 게 뭡니까? 단지 제사법만 지켜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 이전에 혹은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를 행하시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제사법만 지키는 예배적 행위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흘러나와야 되며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자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가장 약자에게 너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청종하여 그 규례와 율례를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를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이렇게 완전히 실패로 끝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으로 지키려고 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모두 실패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이 새 언약에는 이 마음을 동일하게 강조하나 이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삶의 양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되는 완전히 비추어져 새로운 지평에서 볼 이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린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끝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법률적 구속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담겨있지만, 그 밑바탕의 본질상, 본성상 이 모든 언약은 은혜로만 가능한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 언약이 이 새 언약,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면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멸 끝자락, 우리가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참여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마음판에다가 내 말씀을 새겨서 너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약자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너희 가운데 흘러나가도록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이 은혜가 어떻게 그러면 종국을 맞이하는지를 우리는 새로운 지평인 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던 바로 이 단어를 끄집어내셔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하는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완벽히 성취되었는지를 이제는 밝히 비추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새 언약의 완벽한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새 언약은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으며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새 언약이 완벽히 성취되는데, 이 새 언약의 처음과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지배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과 죄와 순종의 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은혜와 축복을 거저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지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예레미야 31장의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죠. 예수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언약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행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구약 성도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벽한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언약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나와 새 언약을 맺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또 주님 안에 거함을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